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를 평가하는 타인의 시선이 가득하거나 내가 주목받고 있는 자리에서는 최대한 고상하고 멋지고 아주 훌륭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남들이 보지 않는 가까운 관계나 누구를 의식할 필요가 없는 일상에서는 우리의 성품들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에 내 모습이 진정한 나의 인격일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나타나는 내 신앙의 모습이 진짜 내 믿음의 수준이겠죠.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신앙생활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내 주변에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늘 한결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집에서 아내와 남편이나 혹은 내 자녀들이 아는 내 모습, 직장 동료들이 아는 내 모습,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아는 내 모습, 나 홀로 남겨졌을 때의 내 모습이 동일하면 동일할수록 그 사람에 있어서의 진솔함이겠지요. 오늘 빌립보서를 기록한 이 바울의 걱정이 여기에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과 함께 했을 때는 신앙생활을 참 잘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멀리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지금 저 사람들이 또 다시 신앙생활이 완전히 무너져서 옛날의 습관대로 돌아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지금 바울이 염려하고 있는 거죠.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태도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내가 곁에 없을 때에 그렇게 동일하게 하는 것은 더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힘쓰기 바랍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편지 쓰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성도들 곁에 있든지 없든지 항상 동일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열심을 내어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철저하게 훈련해 가야 할 삶의 중요한 자세 중 하나가 바로 일관성입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내 곁에 누가 있든지 없든지 일관성 있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열심을 내어 협조를 달하다가도 사람들이 없으면 태도가 달라지는 것, 그것은 여전히 아직 신앙의 성숙함이 더 자라나야 될 것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부터 버려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좋게 보겠지, 내가 믿음이 좋게 보겠지, 나를 거룩하게 보겠지 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12절에 사도 바울이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요, 가짜 신앙생활, 껍데기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그 자세부터 버리라는 거죠. 목회자나 다른 누구 성도들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오직 하나님 한 분 앞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12절에 한 가지 주목해 보고 싶은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세 단어인데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좀 한번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미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거 어느 날 우리 인생의 한복판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죄로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이 강팍하고 완악했던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으로 우리의 안에 들어오셨어요. 주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죠. 그래서 구원은요, 우리에게 단 한 번 이루어지는 일회적인 사건이에요. 이것은 되풀이 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왜 간혹 이 부흥회 때나 뭐 큰 어떤 세미나나 집회 가면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실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는데, 기존에 이미 예수님 영접했는데 자리에 막 또 일어나시는 분들 막 계시죠. 사실 그것은 구원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은요, 일회적인 거예요. 그것은 구원이고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너희가 구원을 이뤄가라 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일회적인 사건입니다만은 자녀가 된 성도가 이제 구원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또 살아가야 할 그 성화의 모습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이것이 바로 아직 우리에게 도래되지 않은 진정한 구원의 모습인 거죠. 마치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식을 했지만 그 결혼식을 통해서 모든 결혼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부부의 삶을 완성해 가듯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순결한 주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요, 구원이라는 것은 일회적으로 이루지만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한 그 삶의 모습이 남아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성격이 변하고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다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이런 것이죠.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요, 사랑이 넘치고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삶으로 한순간 다 바뀐 것 아닙니다. 그의 인생을 보니까요, 여전히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였고,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사로의 여정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아브라함에게도요, 거짓의 요소, 불신의 요소가 아직 남아있지 않았어요. 다윗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이자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이 아직 점차적으로 남아있는 거죠.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요, 청년들이 저에게 막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 저는 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도 믿어요. 그러나 여전히 끊임없이 짓고 있는 이 죄가 나로 하여금 내 구원은 거짓이고 내 믿음은 가짜라고 자꾸 말하는데 이 목사님, 이건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받았어요. 여전히 구원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만 쌓아가야 할 죄성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구원을 이루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루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감정은요, 우리가 막 극장에 가서 공포 영화를 볼 때, 막 귀신 이야기를 들을 때 느끼는 그러한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두려움과 떨림입니까? 사랑 안에서 나오는 조심스러움인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요, 지난날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세요. 막 마음에 드는 그 사람, 막 사랑하는 사람 앞에 있으면요, 막 행동거지 하나도 막 함부로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 잘 보이고 싶어서요. 이 장난기 많은 이 중학생 아이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학생 앞에서면요, 그 앞에서 되게 조심스럽게 하게 돼요. 가능하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잘 보이고 싶어요. 흠 없이 단정한 모습 보이고 싶어 하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두렵고 떨림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의식해서 지금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지, 그런 생각 가운데 언행과 또 우리의 생각이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임재의식이 있는지 늘 내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바로 이러한 삶, 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고 계시지 라는 이러한 하나님 임재 의식을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내가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삶으로요, 이러한 삶을 다음과 같은 라틴어를 사용했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코람데오. 이게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거든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간다 그랬어요. 지금 내 곁에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누가 나를 보든지 안 보든지, 여전히 누구는 계세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 앞에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 보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앞에 계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기쁜 삶을 기쁨을 받으실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죠. 어느 한 청년이요, 회사에 인터뷰 보러 가는데요, 너무 막 긴장이 되고 떨려가지고 막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막 불안해 하고 있는데요, 다음날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가고 있는데 뭔가 하나 딱 쪽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100만 원짜리 수표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 써줬어요. 너 이거 지갑에 두고 가라. 그래서 아들이 그 지갑에다가 수표를 탁 듣고 가는데요, 뭔가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인터뷰 떨어져도 내 지갑에는 100만 원이 있다, 마음이 먹으니까 마음이 든든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무엇과 함께 하느냐를 인식하는 순간 마음과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다면 우리 안에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또 염려가 되겠습니까?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누가 내 옆에 있든지 없든지, 보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요,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